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주변에는 온통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 몇이 나오는데 보면 다 바리새인들이고 뭐 대제사장들이고 주로 주님 그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신체 건강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같이 병들고 뭐 귀신 들리고 또 문제가 있는 뭐가 하나 모자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하수연과 신음하는 소리가 이렇게 넘쳐납니다. 예전에 제가 초신자 때 갓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성경 읽을 때 드는 의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초자연적인 것들을 안 믿는 그런 세월을 살다가 이제 갓 교계에 입문해가지고 귀신 들린 장면, 이 사람들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 마치 무슨 판타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복음서를 쭉 보시면 다 아픕니다.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아니 팔레스타인 땅에 뭐 수맥이 흐르는지 땅이 안 좋은 건지 보면 다 아픈 사람들만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저는 병하고는 별 관계 없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관계망이 넓지 못하다 보니까 아픈 분들의 고통을 실감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낍니다. 아 이게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발 딛고 있는 여기에도 영혼이 다쳐서 이렇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또 한 번씩 이거 신방 삼아서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파글파글합니다. 예, 마치 이 세상 자체가 마치 아픈 세상 같은 그렇게 보입니다. 확 와닿죠. 게다가 제가 또 중보기도팀을 이렇게 맡아 봉사하다 보니까 그런 거 더 많이 느낍니다. 기도 제목을 봤는데 왜 그렇게 육신의 병 또 정신의 상처로 고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뭐 예수님 같다면냐 뭐 주변에 신음하는 분들이 많아도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나으니까 뭐 귀신 나가고 병도 낫고 하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만 문제는 제게는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이 생의 이 문제들을 또 몸부림치는 고통의 문제를 같이 교감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어쩌다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데를 가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황망합니다. 야, 이거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니시는 자리마다 보면 비통의 자리가 환희의 자리가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이고 그런 곳이 생명이 움트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또 주님이 입을 여시기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현명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가면 오히려 좋던 분위기가 더 썰렁해집니다. 이게 저희 교구 이제 청년교구인데요. 청년교구 이제 리더 모임 하러 가면요. 화기애애합니다. 서로 뭐 장난치고 웃고 떠듭니다. 제가 들어가면 경건해집니다. 아주 썰렁해집니다. 네. 제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늦게 오면 보통 이렇게 빈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 자리에 많이 비거든요. 안 앉거든요. 저 멀리 그 밀집해 있는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앉으려고 그러고 자리 안 비켜주려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서로 찾아와 가까이 가려고 문정손실을 이룹니다. 자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 뚫고 들어가가지고 주님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만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식사할 때 옆에 앉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딱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눈에 확 그분이 들어오시면 아! 하고 다 비켜가지고 뒤로 가서 식사를 하고 했거든요. 예, 그럼 쉽게도 길게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발걸음을 조절해 주셔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예. 아, 실시간 중계되죠. 목사님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옆에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피해 다니실 정도로 모입니다. 또 주님 가시는 자리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든 상황 종료됩니다. 귀신 나가고요. 치료 불가능한 사람들 낫고 회복이 임하고 샬롬이 자리하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많고 이 사람 아픈 사람은 넘쳐나는 이 상황은 그제나 이제나 예, 다 똑같은데 그런데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때는 주님이 계셨고 지금은 좀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주체의 능력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이 저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허투루 듣지 마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가실 때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더 큰 일 하는 것은 고사하고 보통 이게 네 번 기도하는 한 번은 이렇게 들어야 중보기도 담당 교육자라 할 텐데 그거 안 됩니다. 시험 찍어도 25%인데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안 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참 믿음은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 이렇게 들으면 응답되면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프니까 안쓰러우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게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동생 내가 이제 갓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생 내를 볼 때마다 참 애가 달아요. 아이가 커가면서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발붕을 치면 엄마가 감당을 못합니다. 동생의 삶이 참 힘겹습니다. 볼 때마다 안쓰럽고 속상하지요. 비용도 정말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의 심정을 저는 그래서 이해합니다. 병 치료하다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지 않습니까? 자식이니까 좋다는 거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조금만 좋다는 얘기 들으면 그거 다 하려고 합니다. 휴가 갔을 때 제가 하루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조용히 이제 조카를 옆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해 주려고요. 이제 크게는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또 들을까 봐서 손을 꼭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나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조카가 비명 지르고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조카가 싫으니까 막 손을 깨물어가지고 피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상식 아직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삶에 힘이 겨워서 그런지 아니면 오빠가 목회자에서 그런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회자인 오빠가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조카가 나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불교 중직자들 있는 그 시가대기 다 회심할 것이고 동성애는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잘 나오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약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치셨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그런데 이게 뭔가.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보니까 가만 보니까 주님 하시던 일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주님 잘 믿으면 주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거 보니까 맞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인 갈릴리 동편 가브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운신하기 힘들 정도로 모여가지고 바닷가에 그대로 서 계셔야 했습니다. 그 전에 갈릴리 바닷가 서편 지역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하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죠. 군대 귀신이 집혔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귀신이 나가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들이 돼지 떼에게 몰려 들어가가지고 몰수하는 바람에 그 지방 유지들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배척당하셨죠.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바닷가에 사람들과 더불어 계실 때 역시 또 고통받는 사람 아니나 다를까 찾아옵니다. 삶의 큰 문제를 안고 황망해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그 갑자기 아프더니 지금은 사경을 헤매고 있나 봅니다. 정황상 오래된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식 문제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간절함으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본 영화인데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폐아와 그 어머니의 엄마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조승우라는 그 배우가 그 윤초원이라는 자폐아 역할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폐아지만 이 엄마는 김미숙 씨거든요. 엄마는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이 아이에게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이 자폐아가 하게 됩니다. 자폐아가 근데 무엇을 한들 자연스럽게 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마라톤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갈등이 있고 신기한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폐아 아들인 윤초원을 돌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 초원이 엄마에게는 삶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투쟁 같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이 초원이 엄마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소원이 뭡니까? 라고 이 코치가 물어봅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소원요? 초원이가 저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게 이 엄마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폐를 가진 아이를 자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볼 도리가 없는 아이를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라는 절규 아닌 절규인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부모가 먼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평범한 소망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아픈 삶을 삽니다. 이게 어미의 이 마음입니다. 정신의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제 동생의 삶에도 동일한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삶에 절규가 묻어 있어요. 삶에 비통함이 서려 있습니다. 삶에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말겠다는 오기 같은 게 이 삶에 묻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지요. 살리고 말겠다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부모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거늘.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근엄하게 써져 있는데요. 이게 마치 무슨 도프자락 탁 제치고 조아리면서 마마 통촉하옵소서 죽게 되었사오니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마마 이런 분위기 같은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진 얼굴에는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죽어갑니다. 제 아이가. 제 딸이 죽습니다. 지금. 가셔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엄한 일을 해오던 회당장입니다. 저같이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무뚝뚝함을 가진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 회당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린 채 인간은 본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생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인생을 거추장스럽게 하던 모든 장식물들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삶의 불순물들이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리고 고통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건져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동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 딸을 위해서 회당장인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기력감 앞에서 그간 자신을 덧씌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엎드려지는 그 순간이 야이로에게는 은총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무기력, 무능력의 발견이 인간 실존의 발견입니다. 그러한 실존의 자각 속에서 은총의 서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 즉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24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즉시 그와 함께 가실세. 주님께서 즉시 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심정의 토로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 간성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게 단지 그저 딸아이를 낫게 해야 한다는 절박감 그것을 보고 주님이 움직이셨을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믿음을 보시고 행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가 여인의 딸을 구원하실 때에도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이로의 간절한 간청 속에서 이 간청 속에서 주님이 믿음이라 할 만한 무엇인가를 아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지금 사경을 해내고 있을 때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예배하고 자신 늘 내어주던 성경, 또 읽기도 하던 성경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박함 속에서 성경을 뒤적거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딸아이 아프면서 이 야이로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의 일생 동안 함께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발견일 것입니다. 딸아이가 아프게 된 지금 이 순간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이 이전까지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이 딸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평소 즐겨 읊조리던 시편 42편의 말씀을 그는 말씀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던 이 시편이 심령을 토하는, 영혼을 쏟아내는 노래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딸아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흘리게 된 눈물은 슬픔과 비통함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오셨는지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도 참 좋아하는데 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딸아입니다. 아를 좋아하는데 아내나 주위의 목사님들은 딸만 너무 편애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가 임박하여져서 아빠인 저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병원 복도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렸다면 하늘에 큰 상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오매불망 딸아이 얼굴 보기만을 이렇게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울음을 터뜨리고 그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대면했습니다.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약간 골룸같이 좀 외계인같이 좀 이렇게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얼굴이 뭐 일그러졌든 말았든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였습니다. 그렇지요. 아빠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핸들의 메시아의 할렐루야가 뭐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환희에 찬 마음으로 이 딸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딸아이의, 딸아이에 의한, 딸아이를 위한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렇게 보내던 시간 중에 오후에 주치의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 아이 심장에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 심장이 뭐 쿵탁쿵탁 뛰니까 당연히 소리가 나지 시렵기는 하고 생각하는데 듣고 보니까 실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의 심장이 구멍이 났습니다. 그때 그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 뭐 들은 것도 아니 없습니다. 그냥 구멍이 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경한 것인지 중한 것인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 딸아이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방 중격 결손인가 심실 중격 결손인가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참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많이 씁니다. 그냥 심장이 구멍 났다 해도 벼락 맞은 기분인데 뭐 중격 결손 이런 말을 왜 쓰셔요 보니까.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젖어서 제가 그날 밤이 지나고 이렇게 날이 새도록 아내가 누워있는 병동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요즘 제가 시를 쓴답시고 습작 비슷하게 끄적끄적 거리고 있는데 제 시작의 시작은 바로 제 딸아이가 구멍난 심장을 가지고 누워있던 병실 그때 시작한 것입니다. 시하고 담삭고 살아온 시집이라고 한 권도 읽어보지 못한 제가 그때 시인이 되었어요. 제 딸아이 이름이 린이거든요. 맑을 린 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를 지었습니다. 절창입니다. 알아주든 말든 저는 절창입니다. 지금은 뭐 유실돼서 찾을 길이 없지만 부르의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리니가 살아있다는, 딸아이가 살아있다는 그 생명을 확인하는 날인 100일째, 우리 100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00일에 또 한편의 시를 리니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지었습니다. 제 생애 두 번째 시입니다. 감사의 시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거. 이때부터 고비고비마다 시를 끄적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고난은 사람을 시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팍팍한 산문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슴이 찢는 고통을 시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왜 시편을 많이 쓰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성경의 시편을 읽고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습니다. 그 갈급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제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시편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읊조렸던 것은 단지 제 딸아이가 달고 있는 구멍난 심장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저희 기도 속에 읊조려졌던 것이 무기력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 아들, 이전에 태어났던 제 아들로 건강하게 태어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제 아들로 이제까지 잘 자라게 해주시고 있게 해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총, 그것을 읊조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오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 지훈이의 하나님이시고 또 제 생이 다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딸 리니의 하나님으로 현존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내 눈물로 음식을 삼아 먹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아 낙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지윤의 하나님, 딸 리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길지 않은 기도 한마디가 하늘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이자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의 신앙의 고백에 녹아있는 한마디 짧은 기도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것과 그 기원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굳이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쏟아내는 그 심정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딸아이가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옵소서. 이 간구 속에 그 간구하게 하기 이전에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간증에 주님이 즉시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 무엇인가를 당연히 그리해야 할 의무가 우리 주님께는 없습니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쉼없이 구원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100% 인성을 지니신 주님은 피곤함 느끼십니다. 배고프시고 거절감 느끼시고 아프십니다. 그 외에 모든 인간들이 겪는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입니다. 고단한 사역의 여정 속에서도 또 배척 속에서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요청에 즉시 일어나서 구원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주님의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며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통을 이고 사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병과 씨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게 지난한 일이지 않습니까? 혈류병을 앓는 사람들은 당시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만지면 부정 탄다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피합니다. 이거 치료 못하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 못합니다. 명의라는 명의는 다 만나보았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것은 뭐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 여인의 망가진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화해졌던 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이 오히려 더 망가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 12년이라는 시간은 이 여인을 상종 못할 여자, 피해할 여자, 가능성 없는 여자, 가까이 하면 큰일 날 여자로 낙인 찍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몸과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심한 상흔을 남겼음이 틀림없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병든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얼굴에 무엇을 가리우고 둘러싸고 주님의 뒤쪽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주님이 입고 계신 옷을 꽉 씌자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주님의 그 아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르게 뒤로 돌아가가지고 만진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봉변당합니다. 부정한 여인에게 닿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이 무리틈에 끼어서 몸을 밀치면서 예수님께 갔다는 사실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그럴 일입니다. 게다가 일부러 부정한 몸이 다른 이렇게 손을 대다니요.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없이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멈추어 섭니다. 그 여인을 찾습니다.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냥 모른 척 가시면 좋으실 텐데 참 야속한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에워싸서 이 상황에서 걸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하고 여인이 빠져나갈 기회를 만들어줍니다만 주님은 참 집요하십니다. 직접 그 여인을 찾아내시겠다고 주위를 둘러보시기 시작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딱 걸린 겁니다. 병이 낫긴 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봉변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회당장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바로 움직이시고 그렇게 관대하게 하시더니 망가진 인생, 비천한 여자라고 이렇게 하시나 망신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얄미운 사람, 뭐 그 이름 예수, 뭐 모른 척 해주시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 살리시고 싶으셨습니다. 살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이 나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육체의 건강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육체의 질병으로 비롯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혈루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미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인간관계는 다 깨어져 있고요. 새 삶을 보장해 줄 만한 재산이 할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폐허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삶을 재건할 만한 강인한 정신력이나 마음이 있나 아닙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병만 나은 채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치유되었다는 기쁨은 잠시이고 그녀는 내 인생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이제 어떻게 사나 하며 또 다른 절망과 고통을 이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당장 알코올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남은 생을 원망과 한숨으로 채우며 자신의 생명을 방치하면서 사는 삶이 혈루병이라는 고통을 지고 사는 삶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주님이 아신 것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온전히 낫지 못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서는 여전히 망가진 삶을 살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여인 찾아야 했습니다. 혈루병과 씨름하며 살아온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은 여인입니다. 12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야이로의 딸이 복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외동딸로 받을 그 끔찍한 사랑을 받을 그 12년 기간 동안 이 여인은 그때부터 끔찍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12년 전에는 누군가의 딸이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처럼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받은 그 12년이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는 고통과 저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요,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야이로의 딸과는 달리 이 여인의 부모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12년의 그 긴 고통의 시간에 정작 잃어버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야이로의 딸처럼 아빠가 달려가서 내 딸 구원해 주십시오, 내 딸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그저 한 여자, 그 여자 이렇게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 나는 쓸모없는 존재, 없는 것이 더 나은 존재,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이것은요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이 그녀에게 주어진다 해도 결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거를. 12년의 세월 동안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온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보시고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저 여자라 불리는 이 여인에게 너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여자를 둘러보셨습니다.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딸아, 딸아, 잊고 있었던 호칭이었습니다. 딸이라고? 내가? 그래, 12년 전에 아빠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지. 아빠 손잡고 장터에 구경 가기도 하고 예쁜 신을 신고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강아지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 보냈었지. 이 아이로의 딸처럼 내가 열감기로 누워있을 때 아빠가 밤새도록 찬수건을 해서 내 이마에 놓아주셨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빠의 간절한 기도소리, 내 손을 꼭 쥐고 계신 아빠의 따뜻하고 큰 손이 너무 좋아서 계속 아픈 척하기도 했었지. 그래, 내 심장에 구멍이 났을 때 아빠가 밤새 울며 그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지. 내가 사랑받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야.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원래 사랑받던 딸이었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우는 이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딸아, 그 한 말씀에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딸로 거듭 태어난 이 여인은 여전히 삶의 많은 부분이 비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소망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혈루병이 나왔는데 구태여 주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딸로 거듭난 이 여인은 이제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 그녀의 삶에 이제 저주와 불화와 다툼과 원망이 점철된 엔 샬롬이 아닌 주님이 그녀를 자신의 딸이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인생을 살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인데요. 중보기도팀에서 제가 꼭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보십시오. 참 좋은 영화이고 잔잔한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이 주인공으로 나온 특이한 영화입니다. 제가 무지 좋아하는 일룡원범 김수미 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드라마 옛날에 대발의 아버지 있죠. 이순재 씨.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 아버지 닮았거든요. 예, 나오고요. 그 송재호 씨, 그 윤소정 씨 이런 분들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뜰한 사랑이 나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 보면 참 무추합니다. 그 중에서도 윤소정 씨가 역할을 하는 송 씨라 불리우는 할머니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 이름에서 그의 어려운 운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폐휴지 주우러 다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살게 됩니다. 생활이 넉넉할 리가 없겠지요. 달 동네 단판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삽니다. 그런 그 할머니를 이 성격이 불같은 이순재 씨가 좋아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조금씩 싹트려고 할 때 이순재 씨가 그 송 씨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송 씨요 하고 말합니다. 그건 성이잖아.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이름 없어요. 그냥 송씨라고 불러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는 이 딸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딸이 태어날 때 멀리 돈 벌러 가는 바람에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잘피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송씨라 사람들에 의해 불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여 서울로 야방도주하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 남편이 구타하고요. 나중에 돈 벌러 가겠다 하고 그냥 남겨두고 가버립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데 병들었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삶을 삽니다. 참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로 이 송 씨는 뭐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불행하게 삽니다. 이름 없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 송 씨를 이순재 씨가 만난 겁니다. 사연을 들은 이순재 씨는 다음날 송 씨를 할머니를 데리고 손을 잡고 동사무소로 갑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순재 씨가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 이 여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송이쁜입니다. 그 이쁘다 할 때 이쁜이 아니고 송이쁜이다. 전달이 잘 안 되는데요.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송이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평생을 이름 없이 살아오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을 얻게 된 이 송이쁜 할머니의 삶은 이후로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늘 우울한 얼굴로 이렇게 폐휴지를 줍던 이 송이쁜 할머니는 얼굴에 미소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순재 할아버지 만나도 새벽에 나와서 폐휴지 주워야 살 수 있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여전히 단칸방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똑같지만 송이쁜 할머니의 인생에는 이전에 볼 수 없는 웃음과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는 송이뿐이요 라는 이 이순재 할아버지 때문에 말입니다. 무명의 폐휴지를 줍다가 어디선가 외롭고 쓸쓸히 죽어갈 운명의 여인이 사랑을 담아 지어준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병은 나았으나 또 다른 절망을 잉태하며 살아갈 운명의 여인을 주님은 친히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이름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아주셨습니다. 딸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귀신을 내쫓거나 그저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채 절망의 나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병만 낫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삶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제 딸아이는 심장이 메워질 때까지 그 아픔을 몰랐습니다. 잘 먹고 잘 자랐습니다. 자기 심장이 구멍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인 저는 그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심장에 구멍이 났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의 아비인 저는 멀쩡한 심장을 가지고도 심장이 터진 것처럼 밤새 아파해야 했고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잠재된 아픔이 저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워질 때까지 그 아이의 아비는 끝까지 기도했고 병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메워지는지 매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아팠는지도 심장에 구멍이 났었는지도.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비인 저는 그 아이에게 호흡이 있는 그때부터 멀쩡한 심장으로 저는 알았고요. 힘들었고 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도 못할 때,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저 아들, 딸 이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벌떡이고 있는 우리가 자신이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아줄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옷자락으로 혈루병을 낫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을 둘러보며 찾아 주님의 심장으로 따라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혈루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세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어 생명과 샬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려고 두루 살피시는 주님과 눈 맞춤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